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7년 전 합병한 크림반도가 앞으로도 영원히 러시아의 일부로 남을 것이라고 4일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림반도 항구 도시인 세바스토폴을 방문해 그와 같은 사실은 주권을 갖고 있고 자유로우며 타협하지 않는 모든 러시아 국민의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2014년 3월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을 합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간주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만남을 통해 미국은 크림반도를 둘러싼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노력과 지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에서 40개 이상 나라가 석탄 전력 기반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로 4일 합의했습니다. 이날 의장국인 영국이 공개한 성명에 따르면 이 같은 계획에 합의한 국가들로는 프랑스, 독일, 한국 등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이 포함됐습니다. 성명은 석탄 발전소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석탄 발전소의 운용 감축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 같은 계획에 합의한 나라들은 앞으로 국내 석탄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기로 하고 해외 건설 사업의 경우 직접적인 재정 지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은 이번 합의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 대표단은 합의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로 자국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자원이 풍부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일본으로서는 다양한 전력원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4일 중국에 핵군축 협상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핵무기 보유 추이와 전망을 거론하면서 중국은 기존에 취하던 최소 억제력 정책에서 탈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소 억제력이란 중국이 최소한의 핵무기만 보유해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않고 자국을 겨냥한 공격에만 대항해 방어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군사력 평가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핵무기 보유 규모를 확장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00개를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러시아와 전략적 대화를 통해 핵군축을 위한 새로운 틀을 논의하기로 한 점은 도움이 됐다면서 미국은 중국과도 핵군축 대화에 관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은 군축 대화에 관여해야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유엔이 4일 밝혔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농업 기구 FAO는 10월에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33.2를 기록했다며 이는 2011년 7월 이후 최고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육류, 유제품, 식물성 기름, 설탕 등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은 식료품의 국제 시세를 반영해 산출하는 지수입니다. 특히 식물성 기름 가격은 지난해보다 73.5%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우유 등 유제품 가격은 1년 사이에 15.5% 상승했고 육류 가격의 경우도 1년 전보다 22.1% 올랐습니다. 설탕 가격은 지난달보다 1.8% 떨어졌는데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의 헤알화 가치가 약세여서 국제 설탕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수치도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40.6%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타이완에 2032년까지 매년 20억 달러 이상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법안을 4일 제출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와 마크 루비오, 및 롬니 등 공화당 상원의원 6명이 공동으로 발의해 제출한 이 법안은 타이완 전쟁 억제법으로 명명됐습니다. 리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타이완 방어는 미래 평화와 전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5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미국 등 전 세계 위협인 만큼 국제사회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활동 감시를 위해 일본 해상에 항공기를 배치합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는 11도에서 2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도발을 그만두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국가들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유엔 안보리 체계의 내부 업무에 대해선 언급하진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제재 체계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s you know, we don't comment on the internal workings of the UN Security Council system, but we do remain committed.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이것은 북한의 위협적이고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획득하려는 북한의 역량을 제한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지속적이고 진지한 외교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그만두고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continue to seek sustained and serious diplomacy with the DPRK. We call on Pyongyang.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의 목표는 여러 차례 언급했던 것처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남아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을 향한 적대적인 의도가 없으며 우리의 의도는 북한과 함께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외교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We've also made the point that even when we have profound disagreements with
미국은 북한의 경우처럼 특정 정부나 정권과 크게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나라 주민들의 인도적 조건을 고려하고 따라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는 겁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필요성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결정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 그리고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전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미국 등 전 세계 위협인 만큼 국제사회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고위 관리는 북한이 약 13억 달러어치의 가상화폐 등을 탈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금융기관을 비롯해 전 세계의 위협이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백악관이 지난 2일 한국 등 35개국과 랜섬웨어 대응회의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북한의 최근 사이버 위협을 평가해달라는 3일 B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미국과 전 세계 국가들을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에 중대한 사이버 위협을 제기하고 사이버 간첩 활동 위협도 여전하며 파괴적인 사이버 활동을 단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북한이 제기하는 사이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 일반 대중이 경각심을 유지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재무부의 월리 아데예모 부장관도 4일 블록업체와 가상화폐 전문기업인 체이널리시스가 주최한 행사의 화상연설에서 북한의 행위자들이 금융기관과 미국 회사로부터 13억 달러 이상의 법정화폐와 가상화폐를 훔치거나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For the North Korean actors who stole or extorted more than $1.3 billion in fiat and cryptocurrency from financial institutions and U.S. companies.
이 같은 발언은 랜섬웨어와 가상화폐를 통한 돈 세탁 등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안보 위협과 미국 정부의 대응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아데에모 부장관은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이 금융 부문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지만 범죄에 악용되는 등의 양면성이 있다며 재무부와 관련 업계의 협력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실은 지난 9월 랜섬웨어 피해자들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랜섬웨어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재무부는 당시 주의보에서 2017년 5월 150개 나라에 30만 대 컴퓨터를 감염시켜 역대 최악의 랜섬웨어 공격 사건으로 기록된 워너크라이 2.0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북한 연계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이들의 하위 조직인 블루노로프와 안다리엘 등 세 곳이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오른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랜섬웨어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거나 후원 또는 재원과 물질, 기술을 지원하는 인물 등을 제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인 박진혁과 전창혁, 김일 등 3명에 대한 미국 검찰의 기소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을 주요 국가안보 사안으로 다루며 적극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부와 민간 관련 분야와의 협력 그리고 주요 동맹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뉴질랜드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활동 감시를 위해 일본 해상에 항공기를 배치합니다.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이번 파견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동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3일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돕기 위해 공군의 P3 해상 초계기를 일본에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공군의 P3 초계기는 이달 중 일본의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돼 해상 항공 순찰 임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가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위해 항공기를 투입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나나이아 마우타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3일 이번 파견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목표 CVID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우타 장관은 뉴질랜드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니 헤날의 뉴질랜드 국방장관도 이날 항공기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위배되는 행동을 탐지하고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헤날의 장관은 뉴질랜드도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비슷한 생각을 하는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뉴질랜드의 초계기 파견과 관련해 북한의 불법 행위, 특히 제재 품목의 선박 간 환적을 감시하는 작전에 참여하는 각국의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normal activities of countries contributing to operations to monitor North Korean illicit activities, particularly ship-to-ship transfer of sanctioned items.
이보다 앞서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영국도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일본과 동중국해 공군 초계기와 해군 호위함 등을 파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결의 2375호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석탄과 정제유, 섬유, 해산물 등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들과의 선박관 흔적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결의에 따라 미국과 일본, 프랑스,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7개 나라가 공해상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을 적발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국제제재를 지지하는 데 전념하며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자원과 군사 자산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we have a coalition of like-minded countries that are committed to supporting the UN sanctions, the international sanctions. And so they contribute resources, military assets to monitor North Korean sanctions activities.
그러면서 이들 국가들이 제재를 집행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연간 36만 톤에 달하는 우라늄광을 추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3,000kg의 저농축 우라늄 혹은 1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우라늄 채굴을 통해 연간 핵무기 5개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연구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연구진들은 학술지인 과학과 국제안보를 통해 공개한 연구자료에서 평산 우라늄 광산시설이 하루 750에서 1200톤에 달하는 우라늄 채굴 역량을 지녔다며 만약 연간 300일 동안 운영된다고 가정할 때 우라늄광 생산량이 매년 36만 톤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6만 톤의 우라늄광에서 광석 등급과 손실률 등을 가정할 때 약 90톤에 달하는 우라늄 전광을 추출할 수 있다며 이는 영변에 5메가와트 원자로를 가동할 수 있는 금속 우라늄 50톤을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북한이 3,000kg의 저농축 우라늄 혹은 1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같은 생산을 통해 북한이 몇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지는 추산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100kg의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5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북한 전역에서 매년 3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추산하면서 이는 연간 2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신문은 미 육군이 지난해 북한이 매년 6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었다는 내용을 함께 전하면서 미국 정부의 추산치보다 더 많은 핵무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평산 외에도 순천시의 우라늄 광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산과 박천에 각각 우라늄 농축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북한 핵 프로그램에서 평산이 지니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신문은 평산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출발점이라고 말한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의 발언을 소개했으며 평산 우라늄 농축공장의 폐기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필수 요소가 돼야 한다는 과거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주장도 기사에 담았습니다. 최근 북한에선 핵과 관련해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공개한 연례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 경수로에서 외부 공사가 이뤄지는 등 다양한 활동이 관측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지난 9월 제65차 IAEA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그리고 다른 활동 등 핵 프로그램 관련 작업을 전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비공식 협의체인 쿼드가 중국에 대응한 반패권 연합체를 구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전직 미 국방부 관리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형태로는 불충분하다면서 군사적 요소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엘브리치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 담당 부차관보는 4일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비공식 협의체 쿼드가 중국에 대응한 연합체를 구성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날 미국 안보 프로젝트가 중국의 증대하는 공격성에 대응한 미국의 안보 전략 수정을 주제로 연 간담회에서 아시아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는 반대한다면서도 쿼드가 반패권 연합체의 적절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쿼드가 현재 겉모습으로는 각국의 국기를 내걸고 좋은 말만 하는 모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당 국가들이 중국의 영내 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식을 함께 찾아가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이는 중국의 지정학적 야심과 관련된 일이라는 겁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중국이 타이완을 넘어서 더 넓은 영토적 야욕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중국은 패권적인 위치에 서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또 현재의 쿼드와 같은 정치적인 상징성을 놓고 지나치게 자화자찬을 하는 게 우려스럽다면서 이 같은 체제는 결국 중국이 정면으로 공격해왔을 때 군사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쿼드에 있어서 군사적인 협력도 당장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중국이 군사적인 선택지를 고르는 게 유리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은 경제와 정치, 기술적인 면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의 군사적인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셈이 됐다면서 이는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콜비 전 부차관부는 말했습니다. 패트릭 코스텔로 ASP 대표는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에서 벌어진 중국에 관한 논의는 흥미로웠다며 중국에 대한 초기의 예상이 틀린 것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스텔로 대표는 더 이상 아무도 중국이 책임 있는 이해 당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엄청나게 크고 중국의 부상은 세계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한 연합군 사령부가 오는 7일 창설 43주년을 앞두고 오늘 즉 5일 서울에서의 용산에서의 마지막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폴 르카메라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 용산기지 나이트필드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준비된 연합전력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위대한 나라를 위협하는 그 어떤 적도 억제 방어하고 필요시에는 경멸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동맹의 심장으로 평가되는 연합사는 1977년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 2사단 철수 선언 등을 계기로 이듬해 11월 7일 창설됐습니다. 미한 양국은 2019년 6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연합사의 평택 이전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용산에 있는 본부를 평택으로 옮길 방침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워싱턴에서는 중국 역할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국익에 반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중국과 대북 협력을 계속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워싱턴의 기대와 평가는 매우 이중적입니다. 북한의 각종 불법 행위와 핵개발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중국에 지속해서 촉구하지만 누구도 화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은 추상적인 개념조차 아닌 아예 실체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이런 모순에서 비롯됐습니다.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미중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떤 조치와 결과가 긍정적인지 정의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중국 출신인 순윤 스팀슨 센터 중국 프로그램 국장은 BOA에 중국이 무엇을 할지는 철저히 국익이 무엇인지에 달려있다며 강대국 간 경쟁 상황에서 북한을 포기하거나 미국과 협력할 동기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전제에 공감하는 워싱턴의 중국 관찰자들은 판세에 따라 대북 영향력의 최대치와 최소치 사이에서 행동을 미세 조정하는 중국의 전술에 주목합니다. 김정은을 불쾌하게 만들 정도의 압박은 유지하되 정권 기반을 뒤흔드는 수위까지 몰아붙이지는 않는 중국 특유의 밀고 당기기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 산하 프리먼 스포글리 연구소와 미국 기업연구소 연구원인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박사는 이 같은 중국식 균형을 애매한 영역을 뜻하는 회색지대로 지칭했습니다.
I think the day-to-day, if Beijing is not really willing to take major risks, then the influence
중국이 비핵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판단하고 북한에 이를 강요하는 데 모든 자원을 투입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매우 위험하고 극단적인 시나리오라는 것이 문제인 만큼 중국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If Beijing decided that this was the top priority and that they would put all their resources to coercing
중국의 이런 태도를 일방적으로 비난만 해서는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고 비핵화 해법을 찾기도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략 제안입니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도 반영돼 있기 때문입니다. 마스트로 박사는 중국의 이런 태도는 미국이 북한 내 핵시설을 전부 폭격해 핵을 제거할 수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며 매우 낮은 강도와 저비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the same thing. Like, could the United States get North Korea to give up nuclear weapons? Like, yes, we could. We could bomb all of our nuclear facilities.
중국이 북한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발휘해달라는 미 정부 당국자들의 잇따른 요구에 대해 공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는 이런 배경이 깔렸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대북 제재에 있어 힘을 모으거나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울 수도 있다며 또다시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대북 압박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기대는 워싱턴 어디에서도 듣기 어렵습니다.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특정 정세에서 거둘 수 있는 국익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보니 글레이저 독일 마셜펀드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중국은 북한에 대해 원하면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했으며 바람직할지라도 허황된 목표라고 여기는 비핵화보다는 북한과의 관계 강화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영내 안정에 대한 미중 간 인식차도 중국의 대북 영향력 발휘를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지적됩니다. 비핵화를 최종적 안정으로 여기는 미국과 그런 시도를 불안정의 근원으로 우려하는 중국의 상이한 시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대북 무역과 원조를 통제하는 중국은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서도 안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정의가 다른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 없는 북한을 안정으로 보지만 중국은 북한의 현상 유지, 전쟁과 정권 붕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안정으로 여긴다는 설명입니다.
I think China can have a lot of influence because it can control trade, aid, and support to the regime. So it can have a lot of influence.
이어 중국은 핵무기를 빼앗으려는 시도가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미국은 핵무기 제거가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가 처한 난국은 여기서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at China may very well assess that trying to take away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could make it unstable.
이처럼 미중 간 판이한 시각과 패권 경쟁,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좌우되는 상대적 개념인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해 유무나 의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워싱턴에서 무의미한 논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대성을 배제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겉보기에는 막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균형에 금이 가도록 휘두를 수 없는 무기라는 현실론입니다. 순윤 국장은 중국은 중재할 수 있고 경제 제재를 가하고 촉진하거나 완화할 수도 있으며 대북 압박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은 대대적인 입장 변화와 불안정 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요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라며 가진 영향력을 무조건 발휘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지는 북한을 곁에 두는 것에 대한 중국의 안보와 전략적 계산에서 비롯되며 그 요구는 일방적이라기보다 상호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중국의 이런 접근법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중 간 인식차를 더욱 크게 만들어 양국은 이를 더는 공동이익으로 간주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상당한 대북 영향력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대체로 꺼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비핵화보다 북한과의 조약과 유대관계를 우선시하면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감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려던 시대는 지난 것 같다며 미중관계 악화는 중국의 대미협력 의지를 거의 소멸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중국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발언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북한에 대한 지지 성명은 지나치게 늘었다며 이는 2016에서 2017년 사이에 상당히 악화됐던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열망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셀 연구원도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한국과 미국의 북한 관련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핵무기가 가하는 위협 때문에 비핵화를 간절히 바라지만 중국에는 그것이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urthermore, I don't think that China is willing in any way to try to solve South Korean and United States security issues.
이는 곧 중국의 협조는 미국이 치러야 할 더 큰 비용으로 청구될 수 있는 만큼 중국을 국제사회 대북 압박 노력에 동참시키려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으로 이어집니다. 마스로 박사는 중국의 대북 조치는 미국의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과의 경쟁에서 최고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 만큼 중국이 미국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대가가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경쟁 상황에서 그런 대가가 미국이 부담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의 견해는 노라고 말했습니다.
China is not doing the United States any favor. China is only doing with North Korea what is in its
따라서 중국에 협력국이 될 것을 거듭 요구하는 것은 중국에 득점 기회를 줄 뿐이라며 중국의 북한 정권의 지지자라는 있는 그대로의 꼬리표를 붙이고 북한과 한 통속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instead of constantly calling on China to be a cooperative member, they gain a lot of points from that.
마스로 박사는 중국이 이런 대접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한반도 전략과 북중 관계 인식에 대한 현실적 처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에서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하던 민간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 압박 때문에 최근 본부를 워싱턴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외부 정보를 보낼 새로운 기술 개발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민간단체인 노체인의 정광일 전 대표는 4일 VOA에 이 단체 본부를 최근 한국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이 단체의 주요 활동이었던 대북정보 유입과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미국으로 본부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외부정보 유입을 시켜가지고 북한이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게 중심을 두고 활동을 했는데 워싱턴에 옮기게 된 건 지금 한국에서는 도저히 북한 인권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북한 인권 활동을 하면 마치나 무슨 뭐 그 어떤 뭐 적대 행위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광일 전 대표는 3년 전에 워싱턴 지부를 열며 미국의 비영리 단체 등록을 이미 마쳤다며 지난해 대북 전단 금지법 논란이 불거지자 본부를 아예 미국으로 옮기기로 결정했고 지난 2주 동안 미국을 방문해 이를 공식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 이사 찰스 육 씨가 단체 대표를 맡고 자신은 한국 지부장으로 활동하게 됐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보내는 활동이 한국에서는 매우 암울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 남북 합의 이행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말 시행에 들어간 대북전단금지법은 전단 등 물품의 대북 살포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미화 3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인권 담당 특별보고관들과 국제인권단체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뿐 아니라 제재 부과의 비례성 등 국제 기준에 위배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재고를 여러 차례 촉구해왔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도 앞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비의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 안팎으로 그리고 내부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계속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대표는 이런 미국 조야의 입장에 용기를 얻어 본부를 워싱턴으로 옮겼다며 미국 내 정보기술 업체의 도움을 받아 무선 인터넷 등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2, 3년 전에 구글에도 많이 다녀왔고 그래가지고 옛날 뭐 아날로그식으로 뭐 일식 보내고 이게 아니고 북한에다가 인터넷 확산시켜가지고 굳이 뭐 우리가 USB를 안 보내도 북한에서 인터넷 접속을 해가지고 정보를 유입하면 훨씬 그 최신 정보를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이죠.
정광일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미국 내 여러 시민사회단체, IT 업체 등과 접촉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압박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사무조사와 법인 취소 등 정부의 압박, 이런 정부의 눈치를 보는 기업들이 기부를 꺼리면서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해졌다며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은 미국인들의 다양한 지원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이 단체가 북한에 보냈던 메모리 막대기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상당량이 미국인들의 기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는 겁니다. 정 전 대표는 또 과거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강력히 지지하고 자신의 집까지 방문했던 서멘사 파워 미국 국제개발처장에게 최근 소환을 보내 활동 지지를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멘사 파워가 유엔 대사로 계실 때 저하고 4년도부터 많은 일을 했어요. 2004년, 5년, 6년까지 그리고 심지어 저희 집에까지 왔다 갔어요. 그리고 또 유입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북한이 그 어떤 변화를 위해서 서문답 파워가 관심 가질 때 저는 아, 이 사람이 진짜로 진심으로 북한 주민들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파워 처장은 실제로 유엔 대사 시절인 2016년 10월 방한 때 서울에 있는 정 대표의 집을 방문해 1시간 넘게 환담했으며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민주주의 정부를 유입하는 영웅적인 탈북민 정광일 대표의 집에 도착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 15호 요독관리소 수감자 출신 정 대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면서 그의 대북정보 유입 활동을 담은 사진을 올리는 등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보내는 탈북민들의 활동을 장려했었습니다. 노최인이 이날 BOE에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정 대표는 파워 처장이 대사 시절 한국의 탈북민 사회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과 하나교회 방문 등을 통해 보여준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과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줬던 파워 처장이 계속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지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BOE는 미국 국제개발처의 파워 처장의 답신 여부와 대북 정보 유입에 관한 입장을 물었지만 4일 오후 현재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대형 풍선을 통해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했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4일 BOE에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이라며 지인들을 만나 대북 정보 유입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인 지난 4월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기구 10개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고 한국 경찰은 이에 대응해 박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이민복 북한 동포 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은 4일 BOA에 대북정보 유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이런 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기지국 건설 등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정보를 보내지 않으면서 정치적 선전만 요란하게 했던 가짜 단체들 때문에 진짜마저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박해받는 상황이라며 조용하고 은밀하게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의 정보를 보내면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 국무부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갱신해 세계 각국 여성들의 성과 생식보건 실태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필수의약품, 의료기구, 의술 부족이 북한 내 생식건강 진료의 주된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4일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갱신해 각 나라별 여성들의 성과 생식보건 실태에 대한 평가를 담았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여성의 권리가 인권이라며 미국 정부는 자국과 해외에서 여성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ach 2020 country report available online at state.gov, our website now contains a section covering a broad range of women's health issues.
프라이스 대변인은 각국에 대한 2020 국가별 인권 보고서가 이제 다양한 여성의 건강 문제를 담고 있다며 모성 사망, 피임의 부정적인 정부 정책, 성, 생식보건, 진료, 성차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과 소녀를 평등하게 대우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 북한 인권보고서에 추가된 생식에 대한 권리 항목에서 국무부는 UN 인구기금 UNFPA를 인용해 필수 의약품, 의료기구, 의술 부족이 북한 내 생식 건강진료의 주된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2020 북한 인권백서가 북한의 산부인과에서 근무했던 이들을 인용해 북한 산부인과 환자 절반 이상이 낙태를 원했고 모성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출산 중 과다 출혈로 나타났다고 밝힌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유엔 인구기금과 북한 중앙통계국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4년 북한의 사회경제, 인구통계, 보건조사에 따르면 가족계획에 대한 요구의 92%가 충족됐다고 집계됐지만 피임 선택과 상담은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해 어떤 성, 생식, 보건 진료를 제공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내 생식에 대한 권리와 관련해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웠다며 북한 정부의 자료는 검증이 불가능하고 북한 내 국제기구나 요원들의 활동도 심각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1977년부터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2년 가까이 지속해온 중국과의 국경 봉쇄를 풀려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백신 확보 없이 신종 코로나 비상방역전을 지속하고 있지만 임계치에 달한 민생고 때문에 교역 재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구간 열차 운행이 이달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북중 간 철도를 통한 교역 재개 준비가 마무리 단계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부터 북중 간 수출입 규모가 늘어나고 철도를 통한 물자 교역 준비 동향을 보이다가 최근 이 같은 움직임이 더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재개 시점을 예단할 순 없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차원에서 2년 가까이 봉쇄했던 국경을 풀고 조만간 북중 간 육로 운송을 재개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철도 운송 재개를 앞두고 북중 교역업체들 간 거래관계 서류들이 오가고 있다는 단둥 현지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지금 단둥 소식통에 가면은 그 송장 거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류들이 지금 오고 간다고 그럽니다. 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이게 연다고 바로 여는 게 아니고요. 이 주문이라든지 아니면 거래라든지 관계된 서류들이 사전에 오고 간다고 그럽니다. 보통 한 달 정도를 잡는데요.
교역 재개 조짐은 신종 코로나 방역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지역 주요 교역도시에 물품 반입을 위한 방역시설 구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데서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 내 소식통들의 말을 빌어 올 상반기 중 의주 비행장에 구축한 방역장을 비롯해서 해산과 남포항, 룡천항 등 주요 교역항에도 방역시설이 만들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조 소장은 또 북한의 신의주와 해산 등지에서 상점을 운영하던 중국 측 사업가들이 국경 봉쇄로 중단됐던 해당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차량에 쌀과 식용유 등 식품과 의류 소재 등 거래 물품을 싣고 국경을 넘어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중 간 철로만이 아니라 도로도 열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조 소장의 설명입니다.
지금 국경 지역의 조선 지역이나 중국인 상인들이 국경이 열린다는 소식에 되게 많이 좋아하고 있고 빨리 들어가려고 지금 차량에다가 짐 다 실어놓고 대기 상태에 있다고 해요.
북중관계 전문가인 한국외교부산하 국립외교원의 이상숙 교수는 지난달 28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베이징에서 리룡남 중국 주재 북한 대사를 만난 행보를 놓고 북중간 핵심 현안 중 하나인 북중 교역재개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이 교수는 왕이 외교부장보다 서열이 높은 양제츠 정치국원의 리대사 회동이 파격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신종 코로나 비상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격을 따지는 거는 별로 이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양제츠는 뭐 중국에서 외교 분야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움직임도 북중 교역 재개의 움직임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가운데 중국이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 근처에 단둥 항만 건설과 관련한 입찰 공고를 내 이 또한 북중교역 재개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단둥시 정부 조달 입찰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신압록강대교 단둥 항만 건설 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가 게재됐습니다. 신압록강대교는 조중우이교로 불리는 기존 압록강대교의 노후화로 새롭게 추가해 지은 다리인데 2014년 왕복 4차선으로 완공됐지만 아직 개통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입찰 공고가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가시화하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충희 소장은 지난 4월 이후 북중교역 재개가 소문으로만 꾸준히 돌았다며 악화일로를 걸어온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가 이젠 견디기 힘든 수준에 처했기 때문에 업자들 사이에서 교역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5달러, 10달러 하던 중국 신발이 지금 100달러까지 올라갔다니까 상품이 없어서 10배, 15배 뛰었거든요, 가격이. 볼펜 같은 건 100배 가격 뛰어 올랐거든요, 100배. 그러니까 이제는 방역시설이 됐기 때문에 국경을 봉쇄를 안 풀 그런 이제 구실이 없어졌거든요.
하지만 재개가 임박했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그동안엔 신종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국경 봉쇄를 주도했지만 지금은 중국 정부가 오히려 봉쇄 해제를 더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백신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북한과의 국경 개방에 중국 정부가 조심스러워한다는 설명입니다.
베이징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부분적인 어떤 코로나 환자들이 베이징 자체보다는 외부 변방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도 지금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중앙정부가 오히려 소극적이고 북한하고 지방정부는 더 적극적인 이런 상황이랍니다.
조 박사는 소식통의 말을 빌어 베이징 올림픽을 최우선시하는 중국 정부가 철도 재개를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미룰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현실을 다룬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시사회를 워싱턴에서 열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담은 첫 상업 애니메이션 영화 트루 노스의 미국 내 첫 시사회가 지난 3일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일본 넷플릭스에 이어 영국 넷플릭스로도 소개되는 3D 애니메이션 트루노스의 미국 시사회는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 자유연합이 마련했습니다.
I promise that I would.
That's my boy. Everything's gonna be okay.
94분 분량의 장편 애니메이션 트루노스는 북한으로 건너간 제1 한인 박요한과 그의 가족 얘기입니다. 북한에서 당에 충성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실종된 뒤 영문도 모르고 끌려간 곳은 거대하고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조선인민경비대 제2구 1호 군부대, 즉 함경남도 요덕군의 요덕 15호 정치범 수용소.
It is your duty as prisoners to bear witness to the punishment of traitor.
탈출을 시도한 수감자들의 공개 처형 장면에 충격을 받은 9살 소년 요한은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됩니다. 아버지를 원망했던 요한은 간수들과 어울리며 수감자를 폭행하기도 하고 이런 행동은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요한은 누가 옳고 나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라는 어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
Mom? Mom, what happened?
It's not about who's right or who's wrong.
영화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실상을 극적으로 그리면서 동시에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하며 일회용 물건처럼 부리는 수용소에서도 우정과 인간미가 싹트는 훈훈한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영양실조로 손이 까맣게 타고 피부가 벗겨졌다는 탈북 여성의 증언까지 총 40여 명의 탈북민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트루 노스. 한국계 일본인 에이지한 시미즈 감독이 2020년 제작한 이 영화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실상을 담은 첫 상업 애니메이션입니다. 일본에서 나고 자란 시미즈 감독은 VOA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주제로 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Gave me a book. Actually, the English title is Camp 14 by Shin Dong-hyuk. And the Japanese title is different, but she gave me a book 10-11 years ago and said that hey, Shimizu-san,
시미즈 감독은 11년 전 국제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카나이도의 일본 지국장으로부터 받은 책 14호 수용소 탈출을 읽고 작품 제작을 고민하던 중 우연히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모님 말을 안 들으면 나쁜 일이 생긴다는 의미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북쪽의 산으로 데려간다라는 말을 어릴 적부터 들었던 시미즈 감독은 어머니가 17세에 카츠로라는 이름의 제1 한인 남성을 사랑했지만 그가 북한의 거제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가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My mother knew, went to North Korea, including her first love. She was 16 or 17. She fell in love with a boy.
시미즈 감독은 어머니가 1960년대 북한으로 간 수많은 일본인 가운데 한 명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상낙원으로 믿고 북한으로 간 제일 한인들이 간첩 누명을 쓰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것을 알았던 시미즈 감독은 만약 어머니가 그와 함께 북한에 갔다면 자신의 운명이 지금과 달랐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작품 제작의 동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미즈 감독은 자신의 이야기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상상과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썼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또 작품 제작을 위해 정치범 수용소를 경험한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한국과 일본, 미국 등지에서 만난 탈북민들은 수용소 피해자, 경비병 근무자,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갔다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사람 등이었습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7국 산하관리 정치범 수용소 경비대에서 8년간 근무하다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안명철 씨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소가 이제 위성에서 내리다 보면 어떤 북한 한 개 무슨 뭐 도시같이 보여요. 도시 이 사이즈가 한 개 캠프 사이즈가 서울시 3분의 1이에요. 위험한 게 아니에요.
한국 내 인권단체 NK워치를 이끌고 있는 안명철 대표는 영화 제작 과정을 담은 영상에서 정치범 수용소 안에 탄광, 공장, 차량 수리소 등이 갖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탄광도 있고 공장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날 시사회에 참석한 민간단체 원코리아의 이현승 워싱턴 지부장은 눈물을 흘리며 감독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지부장은 뷰웨이에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자신의 친구와 그들의 가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 14살, 15살 때 저희 학 3년 동안 이제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있었던 친구가 돌아왔거든요, 학교를. 근데 제가 한번 물었어요. 어떤 생활이 어떤지 그 안에서. 그 친구가 아마 너는 상상을 못할 거다 하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아버님이 거기서 죽었어요. 형이 거기서 불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아들만 살았어, 동생만 살아서 왔어요. 그래서 3년 만에 한 가족의 운명이 확 바뀐 거죠.
시사회를 주최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트 대표는 이 영화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So I think it's going to be a really powerful weapon to spread the truth about what's happening in these camps and hopefully create more pressure on the regime to shut these camps down because we should not be letting this go on day after day. You know, when the Holocaust happened.
숄트 대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가 자행한 유대인 학살을 놓고 국제사회는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했지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반문하며 영화가 북한 정권의 수용소 폐쇄를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사회에 영화를 소개하는 것이 시미즈 감독과의 첫 번째 작업이 될 거라는 숄트 대표는 12만여 명이 수감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영상이 희박한 만큼 그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습니다. 숄트 대표는 이 영화가 최근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들의 소송의 증거 자료로도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 2014년 제1한인 북송사업을 납치와 강제실종 등 반인도적 범죄로 분류한 가운데 지난 2018년 5명의 피해자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4일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1959년에서 1984년까지 북한 정권이 벌인 제1한인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갔다 탈출해 일본으로 돌아온 제1한인 피해자 가족이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이었습니다. 시미즈 감독은 트루노스의 미국 내 넷플릭스 서비스를 위해 작업 중이고 미국 내 대학가와 정치계에도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미즈 감독은 영화에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행위가 담겼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성에 중점을 뒀다며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연민과 우정, 유머와 로맨스 같은 부드러운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bout the political prison camp and atrocity, but my focus being on human dignity and the humanity, the thing that moves us, you know, which is compassion, friendship.
이것이 수용소 피해자들을 통해 깨달은 것이라는 시미지 감독은 누구나 자신의 가족을 위한 희망과 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루노스는 프랑스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비롯해 내슈빌 영화제와 폴란드 바르샤바, 오스트리아 국제 영화제 등 다수의 영화제에 초청되거나 수상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비상이 걸린 전 세계 공급망 문제의 원인과 영향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40년 11월 5일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가 공화당의 웬델 윌키 후보를 누르고 미국 사상 처음으로 3선 대통령의 영광을 안습니다. 3선에 출마하는 것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관행으로 세운 전통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를 두 차례로 제한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의 대통령들이 조지 워싱턴의 선례를 따랐을 뿐입니다. 2차 이상 연임을 금지하도록 정식으로 헌법에 규정된 것은 1951년에 들어와서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뉴딜 정책을 실시해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1944년 미국 역사상 최초로 또 4선 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63살에 조지아주에 있는 별장에서 쉬던 중 뇌출혈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1947년 대통령의 3선 출마 금지법을 통과시킵니다. 이로써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4선 대통령을 지낸 인물로 기록됩니다. 1989년 11월 5일 살아있으면서도 전설이 됐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블라드미르 호로비츠가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사망합니다. 호로비츠는 1904년 러시아의 키예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전기 기술자였고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이 때문에 어린 호로비츠는 6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12살 때 키예프 음악원에 입학해 음악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벌써 호로비츠는 기술적으로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을 만큼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호로비츠는 1924년 베를린을 시작으로 유럽으로 연주 여행을 했고 1928년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1932년에는 거장 토스카니니가 지휘하는 뉴욕 필과 함께 베토벤 협주곡 시리즈를 공연하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이듬해에 토스카니니의 둘째 딸 완다와 결혼, 토스카니니의 사위가 됩니다. 1944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고 1989년 11월 5일 스튜디오에서 자신의 녹음을 편집하던 중 갑작스런 심장 발작으로 사망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